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104편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878면쯤에 있는 말씀 시편 104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드리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집이나 자가용 또는 옷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크고 넓은 집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고 고급차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유명 브랜드, 소위 명품 옷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강남에 있는 큰 호텔에 갔었는데요. 교회 승합차를 운전해서 호텔을 주차장으로 가니까 이건 뭐 거의 하인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고 호텔 입구를 안내해 주기는커녕 뒤에서 따라오는 고급 승용차들의 방해가 된다고 넓은 호텔 지상 주차장에다 주차하지 말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라는 퉁명스러운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같은 호텔에 담임 목사님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에쿠모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산 승용차 중에서 제일 큰 승용차를 가지고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니까 지난번에 승합차를 운전하고 왔을 때 하고는 그야말로 180도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매너 있게 차문을 열어주고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서 호텔 입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갔을 때나 나중에 갔을 때나 운전하는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이 저였는데 그런데 차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는데요. 씁쓸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귀하게 포장해서 나타내려고 해도 사람이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치의 귀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억지로 꾸미듯이 그런 식으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온 우주가 찬양을 돌려도 부족할 만큼 그만큼 높고 높은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존귀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신비요 기적인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직 왕만이 입는 옷과 장식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치장에 대해서 쓸데없는 화려함이라고 낭비라고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부터 오늘날 현대 사회까지 한 나라의 왕은 군주는 예외 없이 오직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장식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왕이 입는 옷은 용이 그려진 곤룡포라고 해서 오직 왕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특별한 옷인 곤룡포를 입고서 백성 앞에 나타나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옷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들 인간들처럼 옷을 입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우리들 인간의 관점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신다는 직간접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그 다음 무엇과 무엇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은 존귀와 권위가 있는 옷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입으신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하나님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절 이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하나님의 옷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자연세계 중 하나인 하늘이 하나님께서 입으신 하나님의 옷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에서도 구름과 바람과 땅과 바다와 산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중 구름과 바람과 땅과 바다와 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입으신 하나님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들이다.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79장 1절 가사를 보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와 같은 원리가 잘 담겨 있는데요. 79장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권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땅과 바다와 산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경관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권위를 깨닫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들 인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6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4절로 15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넓게 보자면 14절로 15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에 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들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에 대하여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14절의 내용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신다는 뜻이며 15절의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좀 더 구체적인 요소이자 좀 더 차원 높은 삶의 요소인 영과 육과 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까?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인간들만이 누리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인간의 과학기술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 말고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들 인간의 삶을 특별하게 보살펴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우리들 인간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혜와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자연세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권위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 또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예배 제단을 쌓은 명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권위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인간관계의 복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에선 길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